만난 새 여자가 펼치는 산으로 가는 토크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제가 이야기할 주제를 가져와서 제가 리드를 해보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엄청 좋아하는 친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를 좋아하는 똑같은 이유로 그 친구랑 트러블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 이유로 그녀를 좋아하는데 이 이유로 트러블이 생기다니 너무 속상해서 엄마한테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저희 엄마가 굉장히 독실한 불교 신자세요. 그래가지고 엄마가 불교 경전에 나온 어떤 미녀와 박녀 이야기를 해줬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그냥 뻔한 얘기인데 저한테 되게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요새 제가 그거에 꽂혀가지고 당칼님이랑 궁금님한테 막 엄청 말하고 다녔거든요. 그래가지고 저의 강력한 주장하에 이게 저희의 이번에 주제로 선정이 됐는데요. 리서치를 해왔는데 경전이 열반경이라는 경전에 나오는 설화인데요. 어느 날 한 부잣집 남자가 절세의 미인을 만나가지고 이름을 물었더니 공덕천이라고 했대요. 그래가지고 공덕천이 무슨 뜻이냐 했는데 재물을 불리는 구실을 한다고 해서 남자가 뛸듯이 기뻐하면서 그 여자를 신부로 맞아들였대요. 그랬더니 공덕천이 나를 신부로 맞아들이려면 흑암천과 같이 살아야 한다 하면서 엄청 추악한 모습을 한 여자를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자가 기겁을 해서 쫓아버리려고 하니까 흑암천이 당신은 어리석군요. 앞서 맞이해 간 여자는 내 언니예요. 나는 늘 언니와 함께 있어야 해요. 이러면서 나를 쫓아내려면 우리 언니도 같이 쫓아버려야 해요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게 어떻게 보면은 뭐 이득이 있으면 비용을 치러야 하고 혜택을 보면 책임을 져야 되고 이런 뻔한 얘기인데 설화같이 이렇게 간접적으로 은유적으로 표현이 되니까 되게 와닿더라고요. 명이 있으면 암이 있는 거고 어떤 사람이든 어떤 사건이든 어떤 상황이든 미녀적인 포인트가 있으면 박녀적인 포인트가 있는 건데 내가 미녀적인 것만 취하고 박녀적인 거는 취하지 않으려고 했구나 하는 어떤 깨달음이 오면서 이 주제에 대해서 한번 같이 얘기를 해보고 싶었어요.
저 갑자기 생각난 예시가 하나 있는데
네.
맛있는 건 살쪄요.
맞아요. 맞아. 맞죠? 완전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공덕천, 흑암천 얘기를 들으셨을 때 각자 어떠셨는지 이런 설화에 동의를 하시는지도 궁금해요.
근데 그게 좋은 걸 취하려면 나쁜 것도 있는 것이다 라고도 해석이 될 수 있지만 나쁜 것에도 반드시 좋은 면이 있다 로도 해석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사실.
그렇죠.
맛있는 거 먹으면 살찐다 그럼 뭐 살찐 음식을 먹으면 맛있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단칼적 사고인데요.
아 그래요? 논리적이었나요?
아니 그 원형적 사고처럼
단칼적
사고. 궁금님은 어떠셨어요?
저는 제일 고민 중에 하나는 결국에는 득이랑 실이 둘 다 있는데 그럼 그거를 온전히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득은 갖고 싶어하고 그 실을 취하고 싶지는 않아 하잖아요. 제가 그런 태도를 많이 보였던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대한 반성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결국에는 모든 것들이 그런 양면성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도 그걸 아는데 사실상 이걸 얻으면서 딸려오는 박녀의 부분은 내가 항상 취하고 싶지 않거나 불만을 가지거나 그래왔던 것 같아서 이게 너무 당연한 이치인데 그거를 내가 부정하면서 살았구나 느꼈던 것 같아요 이 얘기를 들으면서.
근데 저는 또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러면은 어떤 미녀를 취하고 어떤 박녀를 감수할 것인가가 또 중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런 얘기를 말하고 다니니까 근데 모든 선택지가 밸런스 게임일 필요는 없다고. 그러니까 밸런스 게임의 선택지를 벗어나는 선택지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밸런스 게임이 되게 극단적인 그쵸. 선택지들로 구성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엄청 절세 미녀도 아니고 엄청 박녀도 아닌 평범한 보통의 사람을 만나도 되는 건데 뭔가 어떤 미녀를 취하고 어떤 박녀를 감수할 것인가가 너무 그 극단적인 그 선택지만을 고려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밸런스 게임의 박스에 갇혀가지고 이 박스 밖을 생각을 못하고 있었는데 밸런스 게임 안에서 선택하려고 고심할 필요는 없겠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좀 그래서 그 밸런스 게임 안에서 어떤 미녀와 방녀 세트를 고를지 잘 선택을 못 하겠으면 그냥 선택을 안 하게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이게 지금 말하신 어떤 그 밸런스 게임의 비유는 그 전제가 명이 짙으면 암도 짙다잖아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명이 짙은데 암이 안 짙을 수도 있고, 아니면 명이 좀 안 짙은데 암만 짙을 수도 있고, 막 이런 선택지도 사실 세상에는 엄청 존재하잖아요. 그리고 그 패키지에 따라서 내가 생각했을 때 이 암은 다른 사람에겐 되게 짙지만 나한테 되게 안 짙을 수도 맞아요. 있고 막 이런 상대적인 것도 있으니까 확실히 밸런스 게임보다는 좀 더 복잡한 것 같긴 해요. 우리가 골라야 되는 뭔가 미녀와 방녀는.
저도 완전 공감하는 게 이 이야기에 따르면 부잣집 남자는 외모를 엄청 따지는
외모, 미녀니까.
네, 외모의 우선순위가 되게 높은 사람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밸런스 게임 은 아니고 뭔가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결국엔 둘 다 취하지 않겠다고 선택을 하는데, 가난한 집에 이들이 가면 결국 둘 다 받아주잖아요. 그럼 그들은 사실 우선순위가 다른 거기 때문에 이 둘을 다 취하는 선택을 내리는 것처럼 결국 선택지는 바뀌지 않는데 그걸 바라보는 내 기준이나 관점에 따라서 이런 것들이 달라지는 것 같아가지고 오히려 그런 부분 고민해보면 재밌겠다 생각했어요.
저는 두 분이 말씀해주신 거 다 너무 공감 가는데 특히 단카이님이 선택을 안 하는 선택지도 있다고 하시는 게 저한테 좀 와닿는 게, 저는 선택을 하는 편이어가지고 그런 선택을 안 하는 선택지도 있다라는 걸 개인적으로 새겨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맞아, 이 얘기를 아마 저희 전 회차에서도 몇 번 했던 것 같긴 한데 저는 그 선택을 내리는 행위가 너무 스트레스여서 안 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안 하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근데 이제 안 하면 또 감수해야 되는 암은 나한테 오는 미녀와 방녀에 따라야 돼요. 아. 내가 선택하지 않았으니까 사실은 더 좋은 나에게 맞는 미녀와 방녀 세트가 있었을 수도 있는데 그걸 나는 취하지 못한 거죠. 하지만 내가 선택해야 되는 스트레스나 책임은 회피할 수 있다는 게 장점.
저도 이거 그 전화들에서 몇 번 말했던 것 같은데 저는 반대로 그쵸. 선택하지 않는 것이 너무 스트레스여서 그냥 선택해버리고 마는 것 같아요.
맞아 네. 맞아.
저도 그냥 선택을 내리는 편인 것 같아요. 해보가 안 되면 돌아와서 다른 선택한다 마인드로 살기 때문에 오히려 선택을 안 내리는 것보다는 그냥 해본다 인 것 같아요. 만나보고 생각보다 박녀가 너무 매력적일 수도 있잖아요.
맞아, 미녀보다 더 좋아질 수도
있죠. 미녀보다 너무 좋을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네요.
네, 둘 다 취해본 다음에 박녀 생각보다 매력 있는데? 양파 같은 여잔데? 하면서 만날 수도 있는 거고.
맞아요.
하니까 저는 우선 선택 내려보는 편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밸런스 게임 선택지 외에 옵션도 있다고 했지만 밸런스 게임을 준비했는데요. 뭐 이런 모순. 저번 편을 참고하시죠?
네.
그래서 제가 준비한 밸런스 게임은 공덕천과 흑암천, 그러니까 미녀와 방녀와 같이 살기, 혹은 평범한 보통의 사람과 같이 살기. 공덕천과 흑암천인데 어떤 중박에 선택지가 있다면 각자 어떤 것을 선택할지가 궁금했어요.
어렵네.
전 전자요.
진짜요?
네. 저 완전 공덕천과 흑암천 고르는 것 같아요.
왜요?
제가 뭐 사람을 고른다라고 했을 때 저는 둥근 사람보다 뾰족한 사람을 더 좋아하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을 더 흥미있어 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 설화에서만 보면 저 외모 그렇게 안 보거든요. 어쨌든 강점도 되게 강하고 단점도 되게 강한 사람들을 오히려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아까 단칼님 명암도 하나가 세면 반대도 세다 얘기도 해주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결핍이나 부정적인 것들이 세면 반대로 엄청나게 좋은 것들도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좀 더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 같고요. 오히려 중박의 무엇이라고 했을 때 더 뾰족한 걸 선호하는 것 같아요.
저는 원래는 그랬는데 최근 들어서 생각이 바뀐 게 되게 나쁜 남자한테 대이면은 슴슴한 남자의 매력을 알게 되는 것처럼 오히려 미녀와 방녀가 뚜렷한 어떤 실체의 경험을 해보니까 되게 슴슴한 외모의 사람들의 소중함을 요새 느끼는 것 같아요.
저는 소중하지 않겠네요.
너무 소중합니다.
근데 저는 그 평범함도 되게 짙은 명과 암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의미에서요?
그러니까 전 평범함도 뾰족함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왜냐면 막 엄청 뾰족한 사람들만 있으면은 평범함이 오히려 두드러질 때가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진짜 상대적이라고 느껴지긴 하는데 아 진짜 선택이 어려운데 지금 뭔가 궁구이님 말씀하실 때는 아 그치 역시 미녀와 방녀가 살아야지 이러다가 갑자기 깔깔이님 말씀 드리니까 아 역시 평범한 사람이랑 살아야지 이러고 있어요.
지금 스코어 1대1인데 한 곳에 힘을 실어주시죠.
진짜 어렵네요.
근데 너무 관점의 차이긴 해요.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맞아요.
맞아요.
유재석이 괜히 유재석이 아니잖아요. 그쵸, 유재석도 그쵸. 편안하고 뭔가 적당히 재밌고 잘 들어주고 이러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결국엔 엄청 뾰족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그 유재석님을 보는 관점이 미녀와 방녀가 뚜렷한데 사회화된 미녀와 방녀로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평범한데 조금 더 뚜렷함이 가미된 그쵸. 평범함에 되게 탑급 사람인 건지 이 둘 중에 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완전 관점의 차이인 것 같아요. 직관으로 가셔야 돼요.
저는 밸런스 게임 밖에 선택지를
선택 안 하는 선택지 네. 그래서 1대1로 스코어가 종료되는 네. 걸로 너무 각자의 개성이 두드러지는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네.
제 생각에는 법문에서도 이런 결과를 바라지 않았을까.
중용
다름을 인정하고
그러면은 내가 스스로 생각하기에 나는 공덕천과 흑암천을 가진 사람인지 아니면은 좀 더 슴슴한 외모라고 비유하는 어떤 보통과 평균에 가까운 사람인지 스스로를 어떻게 인식하는지도 궁금하고 또 서로를 어떻게 인식하는지도 궁금하고 또 자기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고 싶은지도 궁금해요. 너무 질문이 많았나요?
네. 저는 그 세 가지 질문이 다 답이 같아요.
진짜요?
네. 원래는 저는 정말 보편적이고 평범한 사람이라고 제 자신을 생각했거든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네네.
어렸을 때부터 남들이 다 하는 선택 말고 다른 선택을 즐겨하며 남들이 갖고 있는 거 말고 좀 특별한 걸 더 좋아하고 이런 성격이 있었었는데 그런 것들을 비추어 보았을 때 나는 오히려 공덕천과 흑암천과 유사한 사람이 아닌가? 그 모두를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가 요즘에 선택을 내릴 때도 중요하게 고려하는 부분이 그냥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인가는 당연히 고려를 하지만 이게 지루한 선택인가 재밌는 선택인가로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당연히 제 기준이겠지만 저는 재밌는 선택을 하고 그게 비주류적인 선택이었던 경우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공덕천과 흑암천이 공존하는 사람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고요. 두 분을 봤을 때도 그런 것 같아요. 뾰족한 사람들인 것 같아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나아가는 방향성도 이런 제 자신이 싫지 않고 이런 삶을 사는 제 자신이 되게 재밌고 좋아요. 그래서 그런지 유지하고 싶습니다.
단칼님은 어떠세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엄청 튀고 싶어하는 사람이었어가지고 관종의 기운이 있었는데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엄청 공덕천과 암흑천이 뚜렷한 사람이 되고 싶었던 것 같고 그게 이루어져서 그랬는진 모르겠지만 어쨌건 저도 제 자신이 뚜렷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진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쨌건 저희는 이제 고등학교 친구들인데 이제 고등학교 동창 중 한 명이 너무 친구들 오래 보니까 그 장점과 단점이 한 대 섞여 보인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단점이 이 사람의 암흑천처럼 느껴지는 게 아니라 그냥 얘 자체 맞아요. 이렇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되게 인상이 깊었거든요. 그런 이후로부터 사람들의 그 공덕천과 암흑천이 그냥 그 사람으로 보이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흑암천이요?
흑암천 네네. 그래서 근데 그럼 나한테 있어서 평범한 사람은 뭘까? 왜냐면 저는 깔깔이님하고 궁금이님이 역시나 그 공덕천과 흑암천이 좀 뚜렷한 분이라고 느껴지는데 저에게 생각되는 그 평범함이라는 거는 내가 좀 친해지지 않아서 평범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친밀해지면 어쨌건 그 누구든 장단이 드러나기 마련이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서 이제 계속 더 친해지다 보면 그냥 그 사람 하나로 보여지기 시작되는 것 같은데 제 주변 사람들은 다 그런 의미에서는 미녀와 방녀가 있는 사람들이 아닌가 친하기 때문에? 라는 좀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제 친구가 가족이 제일 다르게 느껴지는 이유가 제일 잘 아는 존재여서 그런 거인 것 같다라고 말을 해준 적이 있거든요. 근데 진짜 친구보다 가족이 더 다르다고 느낄 때가 많은데
친구보다 더 많은 정보를 가족에 대해서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 같기도 해가지고 알면 알수록 흑암천과 공덕천이 존재한다는 말이 되게 와닿네요. 저는 스스로 공덕천과 흑암천이 뚜렷하다고 생각해서 중용의 정신에서 중박의 어떤 평범하고 보통의 특성을 갖고 싶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일단은 좀 대중성이 굉장히 떨어진다고 생각해서 저의 취향이나 가치관이나 이런 것들이 근데 대중과 소통하고 어떤 대중적인 가치를 인정받고 이런 거에 대한 항상 갈증이 있었어가지고 대중이라는 게 사실 모호한 개념이기는 하지만 항상 대중성 있는 어떤 취향과 생각을 가진 친구들이 좀 부러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대중적인 경험들을 일부러라도 더 많이 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고 근데 이제 좀 더 생긴 대로 살자라는 마음에서 왜냐면 알면 알수록 공덕천과 흑암천이 보인다는 거는 제 자신을 제가 살면서 더 알아가기도 하고 저 자신을 제일 잘 아는 건 저니까 제 공덕천과 흑암천을 제일 잘 아는 거는 저잖아요. 그래서 제가 공덕천과 흑암천이 짙다고 느꼈던 거일 수도 있는데 스스로 이렇게 짙다고 느끼는 거를 존중하게 돼가는 것 같아요 점점.
대중성 완전 있으신데?
아 그래요? 근데 그게 노력의 산물입니다.
근데 진짜로 대중성이 있으시다고 생각해요.
어떤 면에서요?
뭔가 취향이나 이런 것들을 제하고도 취향은 사람들이 다 다르니까 성격적으로 사람이 대중적인가를 고려해봤을 때 되게 대중적인 성격이신 것 같아요.
그러려고 많이 노력을 한 것 같아요. 저는 집안이 불교인데 일부러 기독교 동아리도 해보고
그게 네. 대중성
아니 뭔가 이렇게 화합, 대화합 내가 정치적으로 다른 가치관인 학교에 들어가서 학부 내내 거기서 활동했거든요. 그렇게 왜 다르지 나랑? 그거를 좀 이해하고 관용하려는 노력을 한 것 같아요.
이게 오히려 뾰족한 포인트인 것 같은데요. 그럴 수도 평범하지 않은 포인트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들 본인이 믿는 종교를 믿고 살아가는데 다른 것들을 계속 수용하려고 하고 그래서 심지어 본인이 믿지 않는 종교의 뭐 단체 생활이나 이런 것들을 해보고 하는 것 자체가 뚜렷한 특징인 것 같아요.
재밌네요.
이게 어쨌건 또 다시 밸런스 게임의 그 모순으로 돌아왔다면 양자택일이 아닌 게 되게 세계적인 가수가 되려면 대중성도 있어야 되지만 동시에 매력도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내가 공덕천과 흑암천이 뚜렷한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대중성을 갖추기 위한 노력이 거기에 플러스가 돼서 더 부스트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뭐 반대인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이거를 한쪽만 양자택일 하는 개념으로 바라보기 어려울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아 근데 이게 제가 정말 트렌드를 즐기는 사람이 아니면 트렌드를 쫓아가기밖에 못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엄청 대중적인 걸 즐기지 않아 대중적인 걸 쫓아가는 것밖에 급급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내려놔야겠다 좀 하면서 마음이 편해지고 스스로 자유로워진 것 같아요. 아무튼 얘기로 돌아오자면 공덕천이랑 흑암천 얘기를 하면서 또 저희 엄마가 해주신 말이 공덕천과 흑암천을 분별하는 너의 마음을 보라고 얘기해 주셨거든요. 근데 불교 영업하는 건 아니고 사실은 그냥 두 여자랑 같이 살게 된 것만이 팩트인데 한 여자는 공덕천이고 한 여자는 흑암천이라고 제가 그 두 여자를 분별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별하는 마음이 나를 괴롭게 하는 거다 이런 거에 좀 더 와닿았던 게 요새 제가 수험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분별력을 발휘해야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뭐가 정답이고 뭐가 오답인지 근데 그렇게 분별력을 발휘하다 보면 아 이건 이래서 정답이고 이건 이래서 오답이야 하면서 같이 판단을 하게 돼서 분별심이 따라오거든요. 그래가지고 더 분별심 때문에 괴로운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까 말했듯이 대중성을 갖고 싶어서 아, 뭐 그럴 수도 있지라는 생각을 의식적으로 하려는 사람인데 그럼과 동시에 근데 그거는 왜 그렇지? 그건 틀린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동시에 드니까 엑셀과 브레이크를 동시에 밟는 것처럼 마음이 괴롭더라고요. 그래서 분별심이란 게 뭘까? 그리고 그런 건 왜 일어날까? 그리고 그런 걸 일어났을 때 다들 어떻게 대처하나 이런 것들이 궁금해서 제가 궁금이님이랑 단카리님 붙잡고 막 인터뷰했었는데 되게 흥미로웠어서 얘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분별심이 뭔지를 먼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 네네. 분별심은 불교적인 용어인 것 같고 엄마가 독실한 불교 신자셔서 서당계로서 분별심을 인지를 한 거고 정확한 불교적 개념은 모르는데 제가 이해한 개념을 가지고 설명을 하자면 분별력이랑 구분해서 이해를 했는데 분별력은 어떤 것이 같고 다름을 분별하는 능력이면 분별심은 그 같고 다른 것을 옳고 그르다 맞고 틀리다 이렇게 나누는 마음이라고 인지를 했어요.
그럼 구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판단을 하거나 평가를 하는 마음까지 갔으면 이제 분별심이라는 거죠?
네네네. 그래서 외부의 사람이나 사건이나 상황이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분별하는 마음이 우리를 괴롭게 하는 거다가 제가 이해하기로는 어떤 불교의 교리 같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거에 논리적으로 공감을 하고 와닿아서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불교가 아닌 입장에서 그거에 얼마나 공감을 하시고 얼마나 이견이 있으신지도 궁금해요.
근데 그게 예를 들어 분별심 자체가 드는 게 괴로운 건가요? 아니면 분별심이 드는데 이거를 뭐 상대에게 얘기를 못한다거나 아니면 상대를 배려해야 된다거나 이게 충돌해서 괴로운 건가요?
분별심이 드는 것도 메타인지 같은 건데 분별심을 분별하게 되는 게 괴로워요. 분별심이 들면 안 되는데 분별심이 드네 라고 분별하게 되는 게 1차적으로 괴롭고 그리고 분별심이 드는데 이거를 표현을 못해. 왜냐면 그게 옳지 않은 거라고 내가 분별을 하니까.
아,
그게 2차적인 괴로움.
맞아요. 근데 얼마나 관련된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분별심이 들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근데 저도 표출해서는 안 되는 분별심이라는 걸 아는데
네.
저는 그런 표출할 수 없는 분별심에 대해서 그 요새 굿파트너에도 나오는 얘긴데 법적으로 이제 내심의 의사는 행동으로 표출되지 않는 한 법적 제재의 대상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친구가 근데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건 자기는 입 밖으로만 내지 않으면 괜찮다고 생각한다. 왜냐면 내 머릿속에 있는 생각이니까 라고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근데 그게 되게 마음이 편해졌어요. 왜냐면 제가 인간인지라 모든 분별심을 사실 버릴 수는 없는 것 같고 수행을 하지 않는 이상. 근데 분별심이 다 표출되는 게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만 알고 상대에게 그거를 악의적으로 해하지만 않으면 분별심이 드는 것 정도는 내가 허용해줘도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전 좀 하거든요. 좀 느슨하게 풀어주는 것 같아요. 내가 분별심이 들면 안 돼라고 조이면 조일수록 더 분별심이 들고 힘들더라고요.
아, 그래서 분별심을 알아차리고 더 이상 분별심이 들거나 들지 않거나 분별심이 들어도 괜찮은 상태가 제가 이해하기로는 불교적인 해탈의 경지에 이르는 건데 그 이르는 과정에 순서가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분별심 만 갖는 단계여서 분별심을 내가 갖는데 분별심을 내가 가지는지를 인지를 못하고 분별심이 드는 마음 자체로 화가 나거나 부정적인 감정이 드는 괴로운 그런 상태인데 그 다음에는 분별심을 분별하는 저와 같은 상태에서 분별심을 분별해서 괴로운 상태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사람들을 중생이라고 표현을 하면 중생들이 분별심을 막 부리는 것이 이제 분별이 되는 상태여서 그 분별심을 부리는 중생들을 보는 것이 너무 괴로운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벗어나고자 스님들이 속세를 버리고 산속 깊이 들어간다거나 고립돼서 수행을 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 단계가 분별심이 잃어도 괜찮은 혹은 분별심이 잃지 않는 상태여서 중생이 분별심을 부리는 것을 분별하게 되지도 않고 분별하더라도 개의치 않아서 중생들과 잘 어울려서 살아갈 수 있는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처음에는 분별심을 분별을 못했어가지고 저랑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을 만나면은 화가 먼저 나고 분별심이 자동으로 일어서 그랬는데 이제는 그 화가 나는 내 자신에게 화가 나는 상태에 이르렀는데 세 번째 스텝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화가 나는 내 자신을 알아차리고 그런 단계까지 나아가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분별심이 나는 내 자신의 상태를 또 분별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말씀하신 것처럼 나와 다른 생각을 한 사람에게 화가 났어요. 근데 그런 화가 나는 내 자신한테 또 분별해서 그 화가 나는 건 잘못된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화가 나면 안 되고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야 라고 풀어줘야 되는 거죠.
결국 괴롭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죠.
만약에 분별심이 잃었는데 그게 나를 괴롭게 하지 않아. 그러면은 그거는 뭐 나쁘지 않은 거인 것 같아요. 그리고 분별심이 있는 거를 분별하게 됐는데도 그게 괴롭지 않으면 또 괜찮은 것 같아요.
결국에는 괴롭지 않으면 분별심이 잃어도 결국에는 그거는 내 안에 있는 거고 내가 개의치 않으니까 괜찮다인 거죠?
네, 그러니까 괴로워서 이 괴로움의 원인이 뭘까를 파고들었을 때 분별하는 마음이어서 그럼 이 분별하는 마음을 없애거나 분별하는 마음을 분별하지 말자가 되는 것 같아요.
들으시는 분들 엄청 헷갈리실 것 같긴 해요.
조금만 더 들으세요.
네.
그런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오늘 분별이 몇 회 나왔는지 댓글로 적어주셔서 맞추시는 분께 경품을 드리는 거죠.
뭐 분별심을 드릴까요?
드릴 수 있는 영역인가요? 결국에는 뭐 어떤 친구가 있는데 좋아해요.
네.
근데 동시에 안 좋아하는 부분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건 맞다고 생각하고 저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네.
그게 이제 첫 번째 분별심인
네.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 친구의 안 좋은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요. 근데 이 친구를 좋아하는데 왜 난 이 친구에 대한 미움이 계속 생기지? 하는 게 2단계인 거잖아요. 그렇죠? 결국에는 내가 분별을 하고 있고 그 친구를 미워하는 감정에 드는 내 자신을 미워하는 거니까.
네.
그럼 결국 3단계는 좋은 면도 이 친구고 안 좋은 면도 이 친구다 라고 받아들이는 순간 3단계로서 내가 괴롭지 않아지는 단계라고 이해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분별심을 없애거나 아니면 아, 이 친구가 좋은데도 내가 막 가끔 이런 나쁜 그러니까 다른 면을 볼 때 좀 미움이 드네? 라는 내 자신을 그냥 놓아주거나 그래 들 수도 있지.
맞아요.
이미 든 생각은 사실 없애기가 쉽지 않잖아요.
맞아요.
아 근데 이게 분별심을 아예 없애는 게 과연 좋을까? 이런 생각도 하거든요. 왜냐하면 너무 많은 분별심은 에너지 소모가 너무 크죠. 사실 사람들이 너무 다른데 모든 다른 상황을 마주할 때마다 이게 옳고 그르다라는 판단을 한 번 더 해야 되는 거니까 다르다만 인지하면 에너지 소모가 적은데 거기에 가치 판단을 하려면 한 번 더 뇌를 써야 되잖아요. 근데 또 이걸 너무 못하면 이거를 다르다고 생각하고 이게 때로는 틀리다고 생각하면서 쳐낼 줄도 알고 나를 방어할 줄도 알아야 되는데 그거를 못하게 되는 것도 오히려 나한테 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분별심이 아예 없는 것도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훈련을 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 같긴 해요.
저도 비슷한 맥락에서 이게 현대 사회가 굉장히 지식 기반의 사회잖아요. 그래서 학교에서든 계속 분별력을 높이고 분별심을 기르는 교육 과정을 거치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것이 직업적으로 용이하게 이용이 되고 그래서 더 분별력과 분별심이 커지고 그것이 크면 클수록 이득을 보는 사회인 것 같은데 그런 세속적인 측면을 인정을 하고 그냥 내가 분별력과 분별심이 높기 때문에 그래도 인정받고 돈을 벌어먹고 사는 부분이 있지 하지만 그거의 흑암천인 내 마음의 괴로움은 내가 따로 다스려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긴 해요.
그러게요.
이게 사회가 규칙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네.
그럼 결국은 옳고 그름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 뭐 산으로 들어가서 혼자 살 게 아니라면 어쩔 수 없이 따라오는 부분인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옳다 그르다를 판단하는 기준이 결국엔 본인의 가치관과 더 깊게 가면 신념이라고 생각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분별심을 가지는 것 자체는 나쁜 건 아닐 수 있겠다. 결국에는 나의 여러 가지 경험이나 믿음으로 인한 신념이 있어서 이게 좋은 행동이고 이게 안 좋은 행동이다라고 분별하는 능력이 있는 거니까 그거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자체는 그냥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근데 불교에서는 내면의 괴로움 을 해소하는 게 가장 그 해탈에 가까워지는 경지인 거잖아요. 그렇죠?
잘 모르겠어요.
저도 지금 제일 잘 아시는 분 아닌가요? 저는 그렇다고 이해하고 있어서 분별심을 가지는 것 자체가 나쁘다 라고는 뭔가 생각이 안 되었으면 좋겠고 네. 분별심은 어쩔 수 없이 내가 내 그 가치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괴로움을 다스리는 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다. 분별심 자체를 갖는 거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게 메타인지적인 포인트인 게 분별심을 분별하는 게 나쁜 건데 분별심을 분별하는 게 나쁘다고 생각하는 게 분별하는 거고
예, 그러니까요.
N차 분별이 돼가지고
거의 분열되고 있어요.
세포 분열처럼 막 확장되는데 저는 또 와닿았 위안이 됐던 거는 현대 사회에서 특히 한국 사회에서 지식이 많은 것을 높게 평가하잖아요. 근데 지식이 많고 분별력이 높고 분별심이 클수록 오히려 마음의 고통이 일기 쉽고 그 마음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기가 어려울 수 있다. 그래서 오히려 그러니까 뻔한 말이지만 지식이 많다고 지성이 높은 건 아니잖아요. 지식이 적거나 이런 것이 오히려 마음의 고통을 덜기에는 쉽고 빠른 길일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불교적으로. 그래서
모르는 게 약이다.
진짜 심플하게는 그런 네, 것처럼. 네. 그래서 한국에서 너무 지식을 추구하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반대적인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는 계기가 돼서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분별심이 들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단칼님이 주신 꿀팁 중에서 감정적으로는 괜찮은데 머리로는 아닌 것 같을 때가 있고 머리로는 괜찮은데 마음이 답답할 때가 있잖아요. 둘 중에 하나라도 이상함을 느끼면은 말하는 게 맞는 거라고 한 게 완전 꿀팁이었어요. 저는 항상 머리가 맞을까 감정이 맞을까 생각을 엄청 하면서 혼란스러웠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방이든 뭐 어떤 사건의 해결이든 생각과 감정이 불일치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가 저는 분별심이랑 분별력이 불일치하다거나 어떤 그런 이유에 의해서 고통이 마음의 고통이 발현되는 때라고 생각을 하는데 둘 중에 하나라도 이상함을 감지한다면 그것은 표현하는 게 맞다.
아, 그러니까 확인을 하는 거죠. 내가 이런 분별심이 드는데 나를 이해를 시켜주거나 아니면 너가 설명을 해주면 내가 이 부분은 다르다고 인정을 하거나 이제 공을 한번 상대방한테 던지고 내가 다시 받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걸 나만 갖고 있으면 뭐 상대는 모른 채로 나는 계속 꽁해 있을 거고 이런 이제 상태가 되니까
내 안에서 분별심이 들 때도 그게 확신에 찬 분별심이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괴롭잖아요. 더.
그래서 그 불확실성에서 오는 괴로움이 있기 때문에 재차 확인하는 과정이 있어야 다시 한번 분별력을 가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확실히 말하는 게 좋은 것 같긴 해요.
그게 숙고를 하고 말을 하면 전 다 괜찮은 것 같아요. 일단 뭐 분별심 드는 건 어쩔 수 없으니까.
그렇죠.
맞아요.
근데 드는 순간 욱하지만 않으면?
그리고 일단 표현을 하면서 분별심이 많이 해소되기도 하고 표현을 하면서 내 분별심을 알아차리기도 하는데 내가 분별심을 알아차리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을 봤을 때 다른 사람은 이게 그 사람의 흑암천이라고 느끼지 않을 수 있는데 저는 이게 그 사람의 흑암천이라고 느끼는 이유가 뭘까? 왜 나는 이걸 분별할까?가 어떻게 보면 메타인지를 높이고 나의 흑암청을 알아차릴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해야 되나? 네. 그래서 분별심을 불러일으키는 게 나한테 고통을 선사하잖아요. 근데 나한테 고통을 선사하는 이유가 내가 그 고통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게
아, 그 내가 분별을 하고 있다라는 어떤 신호를 주는 거야. 그 고통이
그런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생각하면 분별심과 그로부터 오는 고통을 견딜 만한 것 같아요.
두 분은 가까운 사람들이 분별심이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나요? 아니면 없는 사람이면 좋겠나요? 이제 제 행동에 대한 분별심이 없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내가 믿는 사람이 분별심을 일으켜서 나한테 이게 옳다 그르다를 얘기해 줄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편이거든요.
아, 그런 의미에서.
만약에 분별심이 정말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려니 하거나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을 때 그릇된 행동을 했는데 분별하지 않고 넘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그릇된 행동으로 이 사람한테 그대로 인지되는 게 싫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저는 제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분별심이 있고 그걸 나한테 표현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면 오히려 더 좋겠다. 남한테 내가 맡겨야 되는 게 아니라 내 책임이라서 사실은 내가 분별력을 가지고 행동해야 되는 게 맞지만 나조차도 미숙한 사람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그렇게 해줄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두 분은 분별심이 조금 더 있고 표현하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는지 혹은 분별심이 들더라도 표현을 하지 않거나 분별심이 없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는지 궁금했어요.
근데 부모가 아이의 분별심과 분별력을 가르쳐주잖아요. 어렸을 때. 이런 행동은 그른 거야. 이런 행동은 옳은 거야.
그쵸.
근데 그걸 저는 부모님이 아이를 아껴서 하는 말이라고 생각하고 사실 분별심과 분별력 있는 행동을 할 줄 알아야 더 나답게 산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게 연인이 뭐 나는 너의 모든 모습을 사랑해 그러면서 제가 분별력 없는 행동을 했는데 막 다 품어줘. 이거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그건 올바른 저의 모습이라고 할 수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저도 당연히 그 기준이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다만 그 기준을 그게 마치 세상의 기준이냥 강요하는 건 옳지 않고 그쵸. 뭔가 이 분별심과 분별심의 기준 각자가 다른 기준이 다를 수 있으니까 이거를 여러분들처럼 같이 논할 수 있는 상대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제가 봤던 짤 같은 거에서 남자는 맞는 말을 해도 무조건 틀렸다 그러고 여자는 틀린 말 해도 무조건 맞다고 막 해준다는 그런 밈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아 그런 밈들 유사 밈들 많잖아요. 그래서 뭐 여자인 친구들끼리 막 얘기를 하는데 아 뭐 내 남자친구가 물건을 훔쳤대 막 그러면은 야 그래도 열정은 있다 얘
행동력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런 비슷한 밈이 많은데 약간 그런 거가 될까요? 그러니까 남자들 밈에서 나오는 남자들처럼 무조건 이거 틀린 말이야 이렇게 지적해주는 사람. 아 너무 밸런스 게임인가요 또?
아 뭐 훔친 건 잘못된 거야 이렇게 말해주는 네. 사람이 좋냐는 거죠?
아 훔치지도 않았어. 근데 예를 들어서 위법은 아닌데 편법을 써가지고 뭘 했어요. 근데 그건 잘못된 거야 이런 사람인데 위법을 했는데도요. 뭐 그럴 수 있지.
그 스마트한 거지. 효율적이었다 이렇게.
안 걸리면 되는 거지 뭐.
저는 그냥 그게 잘못된 거다라고 말해주는 걸 좋아해요.
저도요.
저는 평가당하는 거에 대해서 약간 발작 버튼이 있나 봐요. 좀 평가당하는 게 무섭고 안 당하고 싶기는 해가지고 왜냐면은 스스로 이미 많이 평가를 하고 있고 스스로 잘 알 수 있고 알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남이라도 안 해줬으면 좋겠다.
오늘 예쁘시네요. 발작 버튼 왜 안 눌리시죠?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좋은 버튼도 눌릴 수 있어요.
아, 그렇죠. 웃음 버튼 눌렀습니다.
웃음 벨.
네.
그래서 저는 그런 경우에 제가 위법 행위를 했고 저도 알잖아요. 이게 잘못됐다는 걸. 근데 그걸 상대가 지적을 안 해주면 가치관의 차이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저도. 내가 잘못되게 느끼는 건 상대방도 잘못되게 느껴야 되는 거 아닌가? 가까우니까? 라는 맞아요. 생각이 일단 1차적으로 들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다고 제가 위법 행위를 하겠다는 건 아니고 위법 행위를 하는 사람을 만나겠다는 것도 아닙니다. 아무튼 오늘 거의 시즌2 동안 처음으로 제가 리드를 해보는 것 같아요. 생각해보니까.
자주 리드 좀 해주세요.
네, 너무 재밌어요.
아, 그래가지고 새삼 이게 리드하는 게 만만한 일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단칼님이 산이삼이게 유재석이었다.
그렇게까지. 너무 감사한데요?
그런 생각이 들면서 이제 마무리 멘트는 바로 단칼님한테 토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이렇게 바로 토스 당하다니. 아, 저희가 중요한 안내가 있습니다. 이제 10월쯤에 이제 이 에피소드가 업로드가 될 텐데 저희의 각자의 본업이 하반기에 살짝 바빠질 예정이어서 12월 정도까지 휴재를 하고 다시 돌아올까 하는데요. 그래서 막간을 이용해서 우리가 상반기 때 각자 생각하는 목표 달성률도 좋고 나는 이 정도 느낌으로 살았다. 100점 만점에 한번 점검을 해보고 하반기 때 각자 뭐 할 예정인지를 짧게 공유드리면 어떨까 네, 생각했거든요.
우선 제일 심플한 저부터 말하자면 저는 상반기 하반기 목표가 일치하고 그것은 오직 유일한 변시 합격이 목표고요. 상반기를 얼마만큼 살았냐를 점수로 매겨보자면 100점 만점 중에 한 70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 이유는 저에게 적정 점수가 70점이기 때문입니다.
오.
그러니까 70점이면 패스여서 왜냐면은 김영아 작가님이 알쓸신잡인가? 거기에 나와가지고 100%를 하면 안 된다 70% 정도만 해야 된다 이런 거가 되게 유명한 짤로 돌았잖아요. 그거에 되게 공감을 해가지고 목표를 100% 달성하는 거는 초과 달성이다. 70%만 달성하면 그게 저한테 100%인 느낌? 이어가지고 저는 만족스러운 그 상반기를 보내서 제 점수는 70점입니다.
하반기에도 70점을 노리시는 건가요?
네네. 일단 교수님이 저한테 해주셨던 말 중에서 되게 와닿았던 게 오버페이스 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하반기에. 그래가지고 하반기에도 80점 이상을 넘지 않고 70점 때로 달리는 것이 목표입니다.
오, 좋네요.
너무 좋네요. 그래서 그 이상을 하면 플러스 알파인 거고.
그쵸 그쵸.
궁금이님은 어떠세요?
저요? 보통은 이제 매년 중간중간에 회고를 하긴 하거든요. 내가 세웠던 계획들이 잘 실천되고 있는지. 근데 이번 상반기에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상반기에 점수를 좀 낮게 주고 싶긴 한데 한 50점 정도로 할까요? 지금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나 그에 필요한 회고를 충분히 못했고 그것만으로도 저한테는 마이너스 포인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50점인 것 같고요. 매년 목표는 방향성 찾기. 내가 어떤 걸 정말로 하고 싶고 어떤 거에 올인할 수 있는 사람인지 알아보기. 그걸 아직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 뭔가 내가 100% 열정적으로 소울서칭을 하였는가라고 생각했을 때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상반기는 조금 더 표류하고 좀 정체되어 있던 기간이었던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는 조금 더 스프린트를 하고 싶긴 합니다. 그렇게 한 달 스프린트를 좀 마지막까지 계속 하고 싶어요. 계속 새로운 프로젝트를 새롭게 시작하는. 두 번째로는 낯섦을 많이 일상에 들이고 싶다 생각이 드는 게 데일리 루틴대로 살고 항상 만나는 사람들만 만나고 외부와의 접촉은 많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낯선 게 그립더라고요. 새롭게 어떤 걸 지원해서 새로운 사람들과 새로운 일들을 해본다던가 목표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저도 한 70점 정도로 해볼까 봐요.
20점만 올리면 돼요?
네, 100%를 할 생각을 항상 했었는데 70%만 해도 성공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네, 저희 유재석님?
아, 너무 적응이 안 되네요. 네. 저는 상반기 때 사실 이루고 싶었던 뭐 목표들을 많이 달성 못했는데 한 80점 정도의 상반기를 살았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너무 알찬데요?
네, 좀 다녀와야 되는 굵직한 해외 일정이 있었고 근데 그 일정이 앞으로 제 인생에 또 어떤 영향을 끼칠지 모르겠지만 곳에 있는 동안 저에게 많은 영향을 끼치기도 했고 그래서 그게 잘 완수된 게 저한테는 많이 컸던 것 같고요. 상반기 때 저는 늘어지는 경향이 있고 제가 여름에 되게 축 늘어지거든요. 생산성이 매우 하락하는 시기인데 저는 가을이 되면 좀 살아납니다. 그래서 상반기 때 늘어졌던 거를 다시 주섬주섬 모아서 하반기 때는 저도 이제 약간 스피드를 올려서 달려보는 게 목표고 달리지 않을 때는 심심하려고 하는 게 저의 하반기 이번 컨셉이에요. 스크린 타임도 되게 많이 늘고 유튜브를 많이 보다 보니까 내가 심심할 틈을 나한테 주지 않았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심심해야 일도 잘 되고 휴식도 잘 되는 것
맞아요.
같은데 달리지 않을 때는 진짜 휴식을 위한 휴식을 취하고 심심해보기 이게 하반기 컨셉인 것 같고 저는 이번 하반기는 120점을 향해서 달려볼 생각이기 때문에 달려보고 저는 12월 중순부터 그냥 휴가할 겁니다. 2주간 방전될
너무 좋네요. 네,
그런 계획으로 한번 살아볼까. 네. 그래서 저희 다 이제 한 3, 4개월 정도죠. 사실 얼마 안 남았어요.
네.
잘.
맞아요. 추워지는 건 좋은데 시간이 다가오는 건 맞아요. 쉽지만 또 뭐 그만큼 그럼 시간이 가면 다시 저희가 녹음을 할 수 있는 날이 다가온다는 뜻이니까.
맞아요.
맞아요. 네. 또 모르죠. 이렇게 시즌2 종료했다가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서 번개 세션으로 가지고 올 수도 있는 그쵸? 거고요. 네.
맞아요.
뭐 그립다 친구들아 빨리 나와라 뭐 이럴 수도 있는 거고요. 네.
댓글 달아주시면 나올지도.
뜨거운 반응 기대하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다음에 또 만날 때까지 저희도 잘 준비해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